안녕하세요. 혹시 딱히 뭘한 것도 없는데 몸이 막 천근만근 무겁고 그런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?
아, 네, 그런 경험 다들 조금씩은 있죠.
오늘은 바로 이 만성 피로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.
네네.
최근에요, 아이칸 의과대학 연구팀이 프론티어즈 인 메디슨이라는 저명한 학술지에 발표한 내용인데요.
아, 들어봤습니다.
이게 만성 피로 증후군이 정말 뜻밖에도 우리가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호흡 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.
호흡 방식이요? 그건 좀 새롭네요.
그렇죠. 이건 정말 관점을 바꾸는 발견인데, 연구를 보면요,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 10명 중 7명 이상, 그러니까 약 71%가 비정상적인 호흡 패턴을 보였다고 합니다.
네, 맞습니다. 그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죠.
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였나요?
구체적으로 보면 환자의 약 3분의 1은 피로 이상으로 숨을 좀 빠르고 얕게 쉬는 과호흡 경향을 보였고요.
과호흡이요?
네, 그리고 절반 이상은 한숨을 너무 자주 쉰다거나 아니면 주로 가슴 근육만 써서 숨을 쉬는 거죠. 좀 비효율적인 호흡, 이걸 기능 이상 호흡이라고 부르는데,
아, 기능 이상 호흡?
네, 뭐랄까, 숨쉴때 필요한 근육들을 제대로 활용 못 하거나 너무 얕거나 깊게 쉬는 방식? 이런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.
네네.
일부 환자들은 이두 가지 문제를 다 가지고 있기도 했고요. 반면에 건강한 대조군에서는 이런 패턴이 훨씬 드물었다. 뭐 이런 결과입니다.
잠깐만요. 그럼 제가 숨쉬는 방식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피곤할 수 있다는 건가요? 이건 정말 생각도 못 해봤는데요.
네, 단순히 숨이 좀 적구다,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.
바로 그 점이 이 연구의 핵심입니다. 이런 비정상적인 호흡 패턴이 우리 몸의 자동 조절 시스템 있잖아요. 그 자율신경계.
아, 자율신경계요?
네.
네, 그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, 이런 가설이 제기된 거죠.
균형을 깨뜨린다.
네, 자율신경계라는 게 아시다시피 긴장 상태, 그러니까 교감신경, 그리고 이완 상태, 부교감신경을 조절하잖아요.
맞아요.
근데 이 균형이 무너지면 몸이 뭐 필요 이상으로 계속 긴장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쉬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.
아하.
연구팀은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이나 근육으로 가는 신경 신호 전달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.
아, 신호 전달의 혼란이요?
네, 그래서 결국에는 에너지 생성이나 사용의 효율 자체가 떨어져서 이게 만성적인 피로로 이어질 수 있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
야, 자율신경계 불균형. 그럼 이게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 받으면 피곤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도 뭔가 과학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겠네요?
그렇죠. 충분히 그럴 수 있죠.
신경계 혼란이 에너지 대사까지 영향을 준다니. 근데 혹시 그냥 단순히 폐활량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체력 자체가 약한 거 아닐까요? 근데 연구팀이 그 부분도 확인했겠죠?
아, 그거 중요한 질문인데요. 실제로 연구에서 만성피로증후군 환자들의 그 최대 산소 섭취량, VO2 max라고 하죠.
네, VO2 맥스.
네, 그런 폐기능이나 전반적인 체력 지표 자체는 건강한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.
아, 정말요? 차이가 없었어요?
예, 거의 없었어요. 그러니까 산소를 들이마시고 사용하는 능력 자체보다는 호흡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는 그 방식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. 이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죠.
그렇군요. 단순히 숨쉬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숨쉬는 방법의 문제일 수 있다. 와, 흥미롭네요.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발견 같은 건 없었나요?
또 하나는요, 만성피로증후군 환자 상당수가 기립성 불내증이라는 걸 같이 겪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.
기립성 불내증이요? 그게 뭐죠?
아, 그건 앉거나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설 때막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심하면 실신까지 하는 그런 상태인데요. 이것도 대표적인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 증상 중 하나거든요.
아, 네네.
이 사실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어쩌면 자율신경계 문제가 먼저 생기고 이게 호흡 이상을 유발하고 또 이렇게 잘못된 호흡 방식이 다시 지속적인 피로감을 악화시키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. 이런 가설로 이어지는 거죠.
와, 그렇듯하네요. 악순환. 연구를 이끈 벤자민 네이틀슨 박사도 이 호흡 문제가 이전에는 거의 그냥 지나쳐 왔다고 강조하면서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게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다고 기대를 표했더라고요.
맞습니다.
그리고 제일 저자인 도나 맨시니 박사는 환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호흡 기능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또 경고하기도 했고요.
그렇죠. 특히 맨시니 박사는 그 기립성 불내증 같은 자율신경계 문제가 그 자체로 호흡을 더 빠르고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.
아, 원인이 될 수도 있다.
네. 그러니까 만성피로하고 자율신경 그리고 호흡이 서로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.
자, 그럼 이 연구 결과가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?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요. 혹시 원인 모를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그 배경에 나의 호흡 방식의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.
네,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
그리고 이것이 자율신경계의 불균형과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.
물론 아직 더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연구팀은 좀 조심스럽게나마 요가나 수영처럼 호흡 조절에 집중하는 가벼운 신체 활동 있잖아요.
네, 요가나 수영.
네,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. 이게 또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지죠. 과연 의식적으로 호흡 방식을 개선하는 훈련이 만성 피로 완화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?
그게 관건이겠네요.
네, 앞으로 연구 결과가 정말 궁금해지는 지점입니다.
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립니다. 꼭 피곤할 때가 아니더라도요. 그냥 평상시에 자신의 호흡이 어떤지 가만히 한번 관찰해 보는 건 어떨까요?
좋은 제안이네요.
혹시 나도 모르게 숨을 좀 짧고 빠르게 쉬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가슴으로만 이렇게 얕게 숨 쉬고 있진 않은지 말입니다.
네네.
어쩌면 그 미묘한 호흡 패턴 속에 당신의 에너지 수준이나 그 자율신경 건강 상태에 대한 예상치 못한 단서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. 오늘 하루 문득 생각날 때마다 자신의 숨결에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.